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파라오는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은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히고 두려워하고 낙심케 하고 의심케 하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공격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 가장 먼저 배운 것 중에서 하나가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온다는 거예요. 바로가 수많은 재앙과 아들까지 잃게 되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자마자 그의 생각이 마음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다 우리의 본보기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런 일들이 다 뭔지 아세요? 지금 바울은 앞서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난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죄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줬다고 해서 그냥 끝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추격합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사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집요하게 추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다시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사탄은 만들어냅니다. 왜요? 멀리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 노예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신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말들과 전차들을 총동원해서 총력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습니다. 왜요? 다시 붙잡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게 되면은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그 비법을 다 가르쳐줍니다. 참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하지 않아. 우리 없어.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어요. 근데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는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뒤에서는 지금 이 무시무시한 이 바로 왕과 그 군대가 지금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을 심어 넣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 넣어요. 근데 여러분 봐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의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면, 즉 그들을 추격해오는 이 원수들을 부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항상 성공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됩니다. 분명히 사탄은 우리 추격을 해올 때 초라하게 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별 볼 일 없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집트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었어요. 거기에다가요, 최신식 무기를 장착해서 오는 거예요. 말들과 전차예요. 우리가 볼 땐 전차가 뭐야 했더니 그 시대는 최첨단 무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들과 그 전차들,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달려오는데요. 순식간에 따라잡아요. 순식간에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무섭겠죠. 두렵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탈주한 노예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도망치는 노예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는 순간부터 그들은 100%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도망다니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한 세력처럼 화력과 공갈과 협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원수의 세력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사면초과의 상황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홍해와 뒤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군대 사이에 껴있는 그 상태, 좌우로는요, 도망가봤자 피할 곳이 없어요.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냥 무서워하고, 아니면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panic 아니면 pray예요. pray. 둘 중에서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기도보다는 당황하고 겁먹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낙심하고 믿음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열 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올 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정말 당차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위기 앞에서요, 그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이거예요. 지난주에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상황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시에 부정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사탄이 지금 우리 뒤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 이게 뭐 안질이냐 아니면 뭐 이게 간질병이냐 뭐 여러 어떤 병이냐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지만 사실 어떤 병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한테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많은 지장을 초래했던 육신의 병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 육신의 병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단의 가시라고 그래요. 사단의 사자가 심어놓은 가시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진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본받을 게 한 가지 있다면 사단이요 싸워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많은 역사 가운데 배후에 있는 사탄의 공격도 항상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리켜 배후에 사탄이 일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근데 계속 못 가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사단이 자신의 길을 막았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친밀함이 없어지는 것을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깨지는 순간, 부부 사이에 거리가 간격이 생기는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는 온갖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17장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 행위 자체도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가장 중요한 것,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주기도문에서 유일하게 반복되는 주제가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가족을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화가 안 날 수 없죠.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화가 납니다. 근데 그 화를 잘 때까지 품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화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잠들면 우리는 그대로 사단에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2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제발 사탄의 책략을 알라 이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책략을 알기만 하면요. 절대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어놓으신 그곳 홍해 앞 그리고 애굽 군대 사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 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는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되겠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신 그 상황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은요, 아무리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들어도요, 우리에게 절대로 손조차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왜 걷고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걷고 있었는데 막 해가 질 무렵인데 이제 어두워지는데, 근데 갑자기, 여러분 그 독일종 셰퍼드, 약을 잘못 먹었는지 뭐가 한, 갑자기 으르렁거리면서 막 무섭게 짖으면서요. 저한테 입에서 이제 막 침이 막 뚝뚝 떨어지고 이빨까지 보이면서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그냥 사탄이 나를 공격한 것처럼 너무나 느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전속력으로 저한테 달려오는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또 넘어졌어요. 그게 산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무슨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짖었다. 너무 무서워서 10절. 너무 무서워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무서우면요. 기도 길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 너무나 소중해요. 너무나 귀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가 짧아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 주님 이랬어요. 뭐 다른 기도도 없어요. 한순간에 취하해서 정말 걔가 그 독일종 셰퍼드가 정말 문자 그대로 저를 향해 딱 몸을 날리는데요. 팡 소리가 나고 끝났어요. 왜? 저도 몰랐어요. 철조망이 있었어요. 철조망 울타리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앞을 보고 걷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옆에서 달려오는 그 개만 봤지 철조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때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할지라도요. 철조망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걔는 저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철조망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부르짖고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 드릴 때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개발한 기도인데 너무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한 번만.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 한 번만을 수천 번 써먹는데 매번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여러분 다급하면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인내요. 하나님 평안이요. 요 한마디만 해도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히게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어떤 고백되냐면 하나님이 위급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야곱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드렸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쫓기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근데 그가 쫓기는 가운데서도 성숙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사무엘하 22장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가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니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시편 기자는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28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이때도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어김없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이게 최선의 길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뒤도 볼 수 없고 좌우도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 30년 이상 있으면서 제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 줄 아세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됐습니다. 저는 공부도 잘했고요. 대학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갔고요. 취직도 제가 원하는 곳에 취직했고요. 그리고 저는요 결혼도 너무 잘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너무 말도 잘 듣고 다 공부 잘해요.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서는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급하니까 일제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도가 왜요? 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저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 기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고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소. 기도하자마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혀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성경 주석가가 아예 이 장면을 놓고 이것이 바로 주위시 코미디의 시작이다. 코미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성경 어디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아, 우리 그냥 여기다 내버려 두라고. 우리 그냥 이집트에서 사는 거 좋으니까 그냥 우리는 바로를 섬기게 해달라고. 왜 자꾸 우리를 귀찮게 우리를 끌어내려고 그러냐. 왜 자꾸 우리를 구출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 그런 기록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들은 4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이 바로의 그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달라고 하나님께 신음까지 신음 소리를 내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지금 건져내시는데 첫 위기 앞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언제 살려달라고 그랬냐? 더 웃긴 거 애굽에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나니 아니에요. 당시 이집트에 무덤이 가장 많았습니다. 온통 무덤이었어요. 근데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도 한심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랑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옆에 부르짖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부르짖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도한 다음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밤새 기도하는 것을 몇 번 해봤는데 초기에 밤새서 기도한 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나 오늘 철야 기도했다고 뿌듯했어요. 근데 가만히 제 삶을 보니까 제가 왜 밤새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밤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딱 자리에서 일하는데 기도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불안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름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죄 속박으로부터 빼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단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게 성경에서 거듭거듭 약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뭐 얼마나 안타깝게 막 애절하게 부르짖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자꾸 그런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막 표출하고 그걸 막 초점 맞추면서 이 현실을 막 갖고 막 호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요 기도가요 자기 확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요 평안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요 의심이 가득합니다. 결국 누가 손해예요?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시지만 그러나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원망합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걱정하고, 더 근심하고, 더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적용. 그러면 믿음 없을 땐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큰일 납니다. 믿음 있을 때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기도 못해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홍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뒤에서는요 이집트 군대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걸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공중에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빼앗아 간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 그거 믿으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믿어버려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 그러면 사탄이 아이고 할 수 없구나 하고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사탄이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그다음부터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것도 안 되면요. 나중에는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나 인내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를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게 되면은 C.S. 루이스가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 아니 C.S. 루이스가 강조한 게 아니라 고참 마귀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큰 시험 주지 말고 작은 시험을 줘라. 작은 유혹을 줘라. 사소한 일에 넘어가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부부싸움하게 해요. 계속 부부싸움하게 합니다.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작은 타협. 거기서 반복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탄은요, 사소한 시험을 통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계략을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쫓아올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을 멋있게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